사무엘하 22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보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저적의 시기에 관하여서 의견들은 나뉘어고 있습니다. 임기 말, 즉 다윗의 인생의 그 말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윗 왕권 초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 왕 임기의 말은 사실 여러 가지 다윗의 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간음죄도 있었고 또한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살인, 여러 가지의 죄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수치와 어려움의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의 말기라고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즉 삶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들이 넘치는 다윗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니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시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윗왕 초기의 시간대에 그가 기록한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그려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날이라 그리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험한 순간에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과 3절은 그러할 때에, 그 날에, 이전에 나를 구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이미지에 대해 2절과 3절은 10가지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 바위, 방패,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그의 인생 살아오면서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려지는 이미지들로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난 날, 그 이때까지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그의 삶의 장면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2절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은 이번 22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꿰뚫고 있는 표현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반석과 요새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매우 큰 특징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가파르고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바위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석이라고 하여서 기초가 되는 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도망할 때에 다윗의 그 사무엘상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가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다윗, 하나님은 마치 나를 그렇게 숨겨주셨던 분이시라 다윗은 자신의 예전 상황을 기억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요새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추격을 피해 많이 숨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곳이었는데 요새라고 말하여서 꼭 성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가파른 그 산 꼭대기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높고 가파른 곳까지 올라가서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던 그 장소.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대적들로부터 나를 그렇게 건지시고 보호하셨던 분이시라는 것도 다윗은 예전 자신의 상황을 기억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환란의 때에 자기를 바위와 요새에 숨기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 그리고 자신을 구하시고 건지시는 자라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시선 아래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상황 중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무엇을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4절 말씀의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아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아뢰고 계속하여 간구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4절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다윗은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었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지만 사실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곧바로 나아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기 어떻게 돌파할까? 내가 이 어려움 어떻게 타개할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창수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파괴를 하는 아주 사악하고 인정 없는 가차 없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5절의 위기는 마치 성난 파도의 위기와 같이 다윗을 두렵게 하는 일, 두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절은 어떠하겠습니까? 6절은 그와는 반대로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찾아오는 위기를 말합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같은 것. 함정과 같은 위기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큰 일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속임수와 함정 같은 교묘한 위기에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주변에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다윗은 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카라의 원뜻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음을, 부르짖었음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권위가 있으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영광의 하나님,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전체에 그 다윗의 시들을 볼 때에 하나님만큼 다윗과 가까운 분도 계시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고작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과 마음과 경험들이 그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고백들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까이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저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처음으로 섰을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러 곰과 사자의 그 발톱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그러한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삶에서 일하심에 대한 정확한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의 간구입니다. 그저 읊조리는 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꼭 크게 소리를 내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을 일컫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가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7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칼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도리어 거리를 두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그 하늘의 처소에 있는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여러 가지 큰 특징들 중에 하나는 바로 부르짖음과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구함과 부르짖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시대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건만 이 시대 부르짖음, 간구, 애절함의 호소 점점 교회 가운데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놓고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들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후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면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다윗이 부르짖는 장소에까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장대하게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도우셨는가를 다윗은 아주 장대하게 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 우리에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절 모릅니까? 많이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 외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우리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의 구절을 써놓은 액자든 무엇이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집에 그 말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가정에 기도가 없고 그 인생 가운데 부르짖음과 애절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왜 계속 간구하고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경험들이 간구를 통하여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드린 시간만큼 기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져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나의 기도의 깊이들과 하나님과의 만남들의 그 영적인 교제함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드린 시간만큼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앞으로 나아가며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들. 그런데 다윗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이유 중 하나는 간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구했던 이 다윗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기를 애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성난 파도와 같은 위기, 나를 교묘히 옭아매는 속임수와 같은 위기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저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음을 다윗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그제도 도우셨던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나의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경험의 확신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하나님 도우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는 그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진 자라고 하면서 삶의 숱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갑니까? 정작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과 예배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축복하시며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오고 가던지 간에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등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또한 걱정되어지는 일도 많이 있지만 주의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회복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